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24절까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헷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23절로 가셔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사용하실 때 빈약한 설교자의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영혼의 양식이 되겠사오니 이 시간 강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원 불변의 진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귀한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훼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로하여금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약 4개월의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예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7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성전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그들은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날의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때로는 통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때로는 기쁜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된 채 버려졌지만 그러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여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지극히 복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으로 소리치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을 때에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만을 보고도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한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며 자신이 성전의 실체가 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깊은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에 돌이 놓여지는 것만을 보고도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고 감격하였다면 우리는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는 신실한 증인들의 기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와 같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잘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직면해야 하는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잘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잠잠할 리 없고 그들이 침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제 함께 회방하며 반대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경건한 목사가 이와 같은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진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시작되면 원수에 회방하는 역사, 원수에 반대하는 역사도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면 사단에 방해하는 역사 또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 경건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지금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가 기도로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그 경건 생활을 시작할 때에 반대와 핍박이 몰려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반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열렬하고 뜨겁게 붙들기 위해서 무릎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결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 신실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의 환난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결코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 일에 포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인지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들은 끈질깁니다. 그들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에는 중단될 때까지 포기를 모르고 쉼을 모르며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의 황제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맡아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 원수들의 반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성전 공사가 중단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들의 방해를 결코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잘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한데 그 역사가 중단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어떠한 경건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 일을 더 이상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강력한 방해의 역사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경건한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일을 중단할 때까지 여러분을 회방하고 공격하고 수많은 이유들과 변명거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침체 가운데 들어가도록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하는 진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며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조종하는 장본인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간교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능숙하게 다루는 무기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지도자들을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언뜻 보면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친절한 제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였고 그들의 제안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들의 제안을 물리쳤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일에 이제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서 다른 외국인들을 예루살렘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 자신들은 이제 이방인들로 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들을 다 유대인들에게 빼앗기고 자신들은 이제 변방에서 살아야 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 한 자신들은 이제 주인 행세를 하며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면 그 자리를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지도자들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이하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8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올 때 그냥 몸만 또 재산만 챙겨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칭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다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너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접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해냈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해내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목사들 가운데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목사의 타이틀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 암흑의 목사. 그러나 그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직함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진리를 말하는 목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거짓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올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가장 친절하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를 도울 만한 사람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는 타협과 연합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없이 연합과 타협의 문을 열게 될 때에 교회는 큰 혼란과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속임수와 거짓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제 그들의 그 속임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시면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귀환자들은 합법적인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해합니까? 뇌물을 주어서 관리들을 매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또 그 정권이 자신들에게 호의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조서를 쓰고 그들을 고발하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해야 하고 어떤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교회를 선택해야 하고 또 어떠한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다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고 포용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근거하면 그와 같은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들을 성전 재건에 동참시켰다면 성전 건물은 더 빨리 지었을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신앙과 믿음은 다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이 훼파되었습니까? 이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까? 또한 재료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우상과 타협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셨고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훼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믿음과 신앙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의 늑대를 분간해내지 못하고 들여놓는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사육이, 얼마나 많은 양이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여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해내야 되고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그 일도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로 비롯된 것입니다. 인류를 파멸로 몰아갔던 그 비극은 사단의 속임수를, 사단의 거짓을 간파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을 때 그 말을, 사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간교한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위험도 없는 안전지대에 우리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려고 하는 마치 정글과 같은 어느 곳에서 맹수가 달려와서 우리의 생명을 노릴지 모르는 그와 같은 위험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영혼을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무릎이 영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원수들의 공격이 강렬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5년에서 16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합니다. 이방의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 언어로도 사용되고 또 갈대아 언어로도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왕과 동일 인물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인물들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고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BC 522년경에서 485년까지를 통치한 사람인데 이 기록에 보면 약 15년 정도의 그런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럼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닙니까? 기초를 놓았는데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원수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그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됩니다. 바로 이 시기 성전의 기초를 놓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이 기간 동안에 보내진 책이 구약 성경의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 기간에 활동했는데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원인에 대해서 에스라가 제공하고 있지 않은 다른 원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물론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귀환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점점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합니까? 근데 시간이 반대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진행될 때에 처음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 결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원수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진척이 없이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귀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밖에 놓지 못했는데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을 갖춘 완벽한 집입니다. 너희의 집은 잘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그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척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외부에도 있습니다. 사단의 강력한 반대가 있습니다. 사단의 회방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내부적으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중단된 채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동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직무와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귀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들과 관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하고 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원인들을 생각해내십시오. 원수가 열 가지 이유를 대서 그 일을 중단시킨다면 열한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싸우십시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이유들을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여러분을 방해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방해들을 다 극복하고 굴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마지막 경주를 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경주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례의 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원수가 불과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게 할지라도 무릎으로 싸워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 뜨겁게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노라고 마지막 날 주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모범을 보였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대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간교한 존재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만큼은, 믿음의 경주만큼은 결코 중단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싸움이 맹렬하였고 그 싸움이 치열하였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날마다 부릴 듯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싸움에 물러서지 않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